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인공지능 규제, 그중에서도 특히 뜨거운 논쟁들에 대한 건데요. 뭐 세계 최초라는 EU AI 법부터 시작해서요. 또 우리 한국의 AI 기본법, 그리고 AI 자체의 위험성이나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핵심을 좀 짚어보고 이게 또 앞으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함께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EU의 AI 법인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은 소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이라는 건데요.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뭐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이렇게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고위험 AI인데, 예를 들면 의료나 교육, 채용, 아니면 법 집행 같이요.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나 안전에 좀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분야의 AI들이 해당됩니다.
아, 그런 분야들이군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는 뭐 위험 관리라던가 데이터 품질, 투명성 확보, 또 인간 감독 같은 상당히 엄격한 의무들이 부과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위험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기본권 침해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위험도로만 딱 잘라서 평가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고위험 분류 기준 자체가 명확한 어떤 통계나 경험적 증거보다는 좀 뭐랄까, 자위적일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위적일 수 있다.
네. 특히 좀 논란이 되는 지점 중 하나는 특정 연산 능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산량이죠. 10에 25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학습된 범용 AI 모델. 이걸 자동으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걸로 딱 간주하는 기준인데요.
10에 25제곱이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연산량 자체가 바로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게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뭐 특정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치적 타협. 기술 위험 평가가 참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AI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EU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요?
맞아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면 역시 용어인데요. EU는 고위험, 하이 리스크라고 쓰는데 우리는 고영향, 하이 임팩트라는 말을 썼어요.
고영향. 뭔가 좀더 넓은 개념 같기도 하고요.
네, 단어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법안의 실제 구조는 여전히 그 위험 예방이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어 선택이 오히려 약간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처벌 수위가 이후보다는 좀 약하다는 점인가요? 그 반연성 규범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혁신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뭐 그런 균형점을 찾으려는 의도로 볼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 그럼 규제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거죠. 아, 물론 투명성 확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건 있죠.
네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기기법 같은 다른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존 법들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 AI 기본법이 또 추가적인 규제를 만들면 이게 중복 규제가 되거나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혁신과 안전, 이두 가지를 다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데이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AI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나 저작물을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 이 문제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논쟁이 아주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EU, 이게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기술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요. 뭐 학습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편향성 문제. 얼마 전에 구글 제미나이 사례도 있었죠.
네, 큰 논란이었죠.
그리고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라던가. 아니면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처럼 아예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규제가 꼭 다뤄야 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내재적 위험 관리도 핵심 과제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 논의가 막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실 AI는 이미 우리 현실 곳곳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특히 지자체들에서 좀 흥미로운 시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영국 블랙풀이라는 곳에서는 AI의 도로 파손을 미리 예측해서 유지보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미에현에서는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아동학대 예측이요?
네. 그리고 또 일본 도요타시에서는 누수 탐지에 AI를 쓰고 나고야시 같은 경우는 범죄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찰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네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AI가 행정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잠재력은 커 보여요.
네, 분명 그런 가능성은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명확히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의 질이나 편향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예측 결과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결국 마지막 판단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요.
그렇죠. 기술만 도입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야 효과를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규제를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유처럼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한국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요. 저마다 해법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위험 통제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규제 논의들은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AI의 위험,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계속 경고하듯이 AI 기술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빠르죠?
과연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 규제가 내일 나타날지도 모를 어쩌면 예측조차 하기 힘든 AI의 새로운 문제들까지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